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읽고 있는데 이 대요리 문답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대소의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이 교리라는 것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어떤 구원의 도리의 핵심을 요점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점 정리한 것이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이게 뭐 반드시 징이 뒤에 수양이고 수양 뒤에 성화고 뭐 이런 거냐. 사실 그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경험이 될 때는 한꺼번에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리 문답을 쭉 읽으면서 이게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좀 잘 뼈대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가 76번까지 했죠. 회개가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가 먼저 나오고 수양이 먼저 나오고 성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 요리문답을 만드는 우리 선조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테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사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작정을 하시고 또 그분이 그 작정을 우리 안에 어떻게 펼쳐내시는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리적인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히브리서 묵상할 때도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제사장이 되셨는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거를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을 믿기가 어렵거든요. 자신을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이게 자기 자신입니다. 항상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안식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거,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향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사실 그게 죄인이거든요. 그게 죄인.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도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늘 주목하고 그거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 칭의 또 수양이라는 것은 양자삼으심 그리고 성화 뭐 이런 것을 쭉 우리가 묵상해 왔어요. 오늘 77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77번. 자, 칭의와 성화가 차이가 있어요. 칭의와 성화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해 주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에서는 은혜를 주입하시고 은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성화에서는 죄가 정복됩니다. 칭의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를 벗어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시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며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하여 성장할 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칭의는 다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부여된 신분인 거죠. 그거는 부여된 신분. 그런데 그 부여된 신분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만큼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조순희 성도라는 분이 계신데 몇 달 전에 누구나 새가족인데요. 그 따님이 그 왜 그 공수부대 특수부대 있죠. 특전사. 그 여자분이에요. 따님인데 그분이 하사관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어디서 왜 비행기에서 막 뛰어 내려가지고 막 군인들 막 이렇게 낙하산 막 해가지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1위 해가지고 금메달 받아서 그 팀의 일원이에요. 그 팀의 엄청 무섭죠. 제가 언제 한번 만나보려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제 말, 이를테면 다 군인이에요. 다 군인. 군복 입으면 다 군인. 그런데 모든 군인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훈련을 잘 받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이죠. 다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얼마나 그 말씀에 매임받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이지만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여기서부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같은 점이 더 많지만 결정적으로 한 번씩 이게 다른 것이 있는데 이런 일종의 완전성화, 이거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성화 이거는 불가능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선물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또 다른 그분들은 또 다른 논리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그러니까 95% 같아도 이게 한 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침례교회, 우리는 유아세례를 주는데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침례교회가 이단이냐? 아니에요. 같은 것이 거의 95%, 96%쯤 돼요. 그렇지만 가끔씩 이렇게 신앙고백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교단이나 다 똑같이, 그게 아니에요.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은 막 교회가 다 똑같이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가서 성경이 뭐를 가르치는지를 잘 차근차근 묵상하다가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고백하는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만 완전을 향하여 성장할 뿐이다. 완전을 향하여 성장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의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이중정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거는 의의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인 거죠. 근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아 성찰이 큐티가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아를 자꾸 성찰하려고 그러면 이게 넘어져요. 우리는 자기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들여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의의 전가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의를 주목하시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아요. 성화는요, 성화는 이거는 열매예요. 예를 들면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이게 계속 자라나는 열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그 장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죄를 악을 대항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내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78번, 78번. 근데 이게 이제 좀 불완전해요. 왜 성도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까? 성도들이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면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 들게 되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는 안 드는 고백이지만 이거 다 아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의 잔재들과 육신의 정욕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이 생겨요. 더욱이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정말 뭐 칭이 된거 아멘. 내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 아멘. 이게 다 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끝내 실패할 인생 아니냐.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본 것처럼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수 없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79번이 이런 거 이야기해요. 79번. 79번. 참된 성도들이 그들의 불완전성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까? 참된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을 견훤히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성령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또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나는 참된 신자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또 생길지 모르겠어요. 참된 신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참된 신자 같아요? 가짜 같아요? 이게 요리문답을 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된 신자는, 가짜 신자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신자는. 이를테면 우리 히브리서 6장에 가짜, 그 사람들은 뭔가 은혜를 경험은 했지만 이를테면 가룟 유다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겠어요. 가룟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70문도 보내시고 그래서 귀신을 제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라고 내보냈을 때, 그래서 귀신이 하늘에서 정말 떨어지는 거를 보았을 때그 사건의 한복판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도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받아가지고 5,000명 나누는 일을 가룟 유다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를테면 가짜인 거죠, 가짜. 그런데요, 여러분이 79번에 답을 잘 읽어보면 참된 신자, 가짜 신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참된 신자는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전부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내 헌신, 내 열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언약이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열정,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런데 이게요 보면 참된 신자 안에 역사하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참된 신자의 열정과 끈기와 뭐 이런 거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 묵상한 바 있지만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저 베푸시는, 어떻게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손길, 그거를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심지어 자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범죄했을 때까지, 그거 다윗이 모르고 지은 죄일까요? 실수로 저지른 죄일까요? 아니면 다 알고 지은 죄일까요? 알고 지은 죄지요. 바세바 그거 알고 지은 죄. 우리아 죽인 거 실수 아니고요,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바세바, 우리아 죽고 난 뒤에 바세바 데리고 온 건 엄청 계획적인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신하의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훌륭한 왕, 성군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아주 고약한 짓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딱 들통났을 때 무릎 꿇어요. 무릎. 사울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들면 제사장 일가족 다 학살해버리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가난함.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자주 넘어져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과 가난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80번 한번 볼까요? 80번. 참된 성도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또한 은혜 안에서 견인되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될 것이라고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의 영혼에 증언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하심, 이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요, 가난함이에요. 믿음은 가난함.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는 게 완고함이었잖아요. 완고함. 완고함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제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릎 꿇는 자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엎드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요, 변질이 되면 너무 자신만만한 믿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을 자꾸 의지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믿음,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막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너무 교만해요. 순종이 안 돼요. 자기 확신이죠. 일종의 자기 확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사실 이것이 평생을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무릎 꿇는 그런 자세,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사실 그게요,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거대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많은 노력과 많은 열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은혜를 의지하는 가난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실 거다, 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81번 보시면 확신의 지속성이라고, 요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거. 요점 정리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제가 붙인 거고. 자, 81번. 자, 빨간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참된 성도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을 항상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제가 드린 자료는 함께인데 여기는 글자 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우리 그 전도 폭발 같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본질에 속한 거 아니다. 이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 불안, 두려움, 시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도. 그래가지고 막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 천당 가느냐? 아니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시고, 혹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깨우시고, 그러면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닌 거죠. 결정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와 복을 베푸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위태로울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뚜기 같이 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넘어질 때도 있는데 다시 서는 거죠. 또 넘어질 때 다시 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시험과 유혹을 거치면서 이게 점점 이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넘어지면서 자란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깨지면서 자라는 거죠. 상처받으면서.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삶의 그 어떤 여정 속에서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국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끈기 있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스스로도 좀 담대하고 무엇보다 흔들리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어떤 이런 여유 이런 거 좀 필요해요. 여유. 우리 디모데 엄마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있지만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요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 몰라요. 둘째를 키울 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셋째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게 첫째를 낳으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온갖 것을. 그런데 이게 둘째, 셋째가 되면 이게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게 아주 노련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도요 사실상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시험도 들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도 치고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성령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낙인 찍지 않고 이 사람이 죄 지었다고 해서 저 인간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챙기는 뭐 이런 게 사실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함께 못 박힌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일하시는 이런 끈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초라했겠습니까? 그 강도가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위대한 분이고 이 강도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니 그 강도보다 이 존경받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이 다 망가진 채로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실 더 비참하고 더 초라했을 것인데 그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한 처지에서도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있으리라 소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너무 이렇게 너무 그냥 짧은 생각을 가지고 혹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하는, 좀 사람에 대하여 끈기 있게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좀 잘 참아주세요. 이것보다 저에 대해서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예. 그렇게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너 정신 차려라. 격려도, 책망도 하고, 고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치는 사람도 있고 그 지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어깨 걸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가방 받아서 대신 들여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너무 어떤 자기 형편 자기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끈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82번 한번 볼까요? 82번. 여러분 이게 이제 82번부터 90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 사실 이것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니고요. 여기 69번, 여기 어떻게 69번이 빠졌네. 1, 2, 3, 4 있죠. 그 박스 있죠. 여러분 받으시는데 박스 있나요? 박스. 보시면 거기에 5, 6, 7 있는데 요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과 확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리고 82번부터 90번까지는 죽어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성도들과만의 교통이 아니고 이게 성전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합에 기초한 교통 교제거든요. 그 교통과 교제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있고 내세에서 누리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확신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고 82번부터 90번까지는 내세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82번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나누는 교통은 아니지 제가 질문을 읽어야 돼요. 질문 그죠?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나누는 교통이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나누는 교통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있고 죽음 이후에 즉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전해집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교통이 있고 그리고 내세의 교통, 내세의 교제는 죽음 이후에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즉시 누리는 그 교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교통이 뭐냐? 83번.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누는 교통이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영광에 참여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뭐냐? 자, 다시 시작. 그들은 그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는 악인들이 죽음 후에 당할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대요리 문답 만든 분들이요. 얼마나 이분들이 통찰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은 장차 지옥에서 받을 형벌의 맛보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요즘 10편 84편 여러분 암송하고 계실 텐데 10편 84편 암송하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현실은 눈물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골짜기 속에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나. 그래 눈물골짜기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닌 거죠. 이를테면 사울과 다윗 보세요. 왕인데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온갖 힘을 가진 폭군인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은 여유가 있어요. 이것이 장차 받을 형벌의 맛보기, 장차 누릴 안식의 맛보기라고 대요리 문답 만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죽지 않고 천국에 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히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십자가, 야 정말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혼분이 많아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주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뭐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떤 우리가 누리는 그 담대함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서면 우리 안에게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서 감격하는 뭐 이런 복, 사실 이거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미리 맛보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형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이에요. 84번 한번 읽어볼까요? 8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까?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은요 절대로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지만 이거는 죽음은 절대로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죽음은 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죽음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요 85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85번이 엄청 은혜가 돼요. 85번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죽음이 죄의 삭시라면 의인들은 자신들의 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질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조차도 사망을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설령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의인들을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층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이거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때가 되어 죽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죽고 계속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그 인생의 수고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복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성도가 죽는 것은 죄의 삭스로의 죽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스는 이미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죠. 죄악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거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죽음은 마치 아이가 열 달 차면 쑥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경건한 죽음은,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한평생 70, 80평생 살면서 자기가 누렸던 어떤 은혜와 복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